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여섯 번째 시간.
안녕하십니까.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의 김정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복 직후 북한에서 활동한 여러 정파를 알아봤습니다. 북한 현대사 전문가인 정창현 박사는 광복 직후의 북한 안에는 민족주의 진영과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는 38선 이북에 크게 두 가지 정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조만시생을 대표로 하는 민족주의 세력들이 존재했고요. 이 조만시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평안남도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현준혁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공산당 풍남지구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던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조만식을 주축으로 한 38선 이북의 민족주의 진영과 김용범과 현준혁이 속한 국내파 공산주의 진영은 광복 직후 북한에서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속속 입국하자 북한 내 전국은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정창현 박사는 당시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온 정파로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파와 김두봉과 무정을 대표로 하는 연안파를 듭니다.
소련군이 등장한 이후에 9월 19일 날 원산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만주파, 항일 빨치산파라고 이야기되는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연안파라고 지칭되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팔로군의 지원하에 연안에서 활동했던 조선의용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력은 해방이 되면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1946년 초에 본진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국어학자였던 김두봉, 전통적인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최창익과 한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창현 박사의 말처럼 광복이 되고 38선 이북에 소련군이 진주한 뒤 북한 안에서는 민족주의 진영과 국내파 공산주의자 그리고 빨치산파와 연안파가 각축을 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들 네 정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른 한 정파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파는 바로 소련파입니다.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하는 보조 수사함으로써 소련에 있었던 조선인 2세, 3세들, 이 사람들을 한 300명 정도로 1차에서 5차까지에 걸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중에 소련파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게 조직을 담당했던 허가이, 선전 쪽 일을 했던 박창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정창현 박사의 설명처럼 소련군은 소련 국적의 고려인들을 북한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1945년 8월 하순부터 46년 9월까지 소련이 북한에 파견한 사람들은 최소 200명에서 최대 400명이 넘는다는 증언도 있지만 이 소련파의 수는 정확하게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련 군정은 무슨 이유로 이들 소련파를 북한에 불러들였을까요? 조선대학교 정치학과 기광서 교수는 소련파가 소련 군정을 돕기 위한 전문 인력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들이라든가 전문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갖는다기보다도 전문가적인 실무적인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해 북한에 새롭게 세워질 정권을 돕기 위해 소련파가 속속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련파로 뭉뚱그려 불렀지만 사실 이 그룹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냈던 고 박병엽 씨는 최근에 나온 회고록에서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를 대략 네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그룹은 88 여단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이고 둘째 그룹은 지하공작과 정보공작의 하나로 KGB나 소련군의 정보기관이 일정 때 조선에 파견했던 공작원들입니다. 다음 셋째 그룹은 붉은 군대 소속으로 소련군과 함께 입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그룹은 당사업이나 정권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일했던 민간인들입니다. 이들은 조선이 해방된 뒤에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선발을 해서 공작 때 비슷한 명목으로 북한에 파견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박병엽 씨는 이어지는 증언에서 광복 직후에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 가운데 경제건설이나 복구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88 여단에 있던 소련파는 대개 군 간부로 발령을 받았고 공작원 출신 중에 일부는 당에서 또 다른 일부는 정보계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 민간인으로 들어온 소련파들은 당기관이나 언론기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흩어져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당 조직과 군대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경제건설이나 복구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입북한 소련파 안에는 없었습니다.
여러 언론에 소개된 소련파 인사들의 증언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소련파는 광복 직후부터 약 5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들어오는데요. 제1진 약 40여 명은 1945년 8월 말에 입북합니다. 이 제1진에는 대일전투에 참가한 사람과 박창옥같이 대일전에 앞서 북한에 파견돼 첩보공작을 벌이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소련파 일진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바로 강 미하일 소자입니다. 북한 문화성 부상을 지냈던 정상진 씨는 강 미하일 소자가 소련 군정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소자는 군정 초기에 소련군 사령부와 북한 지도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 소자는 고당 조만식 선생을 도와서 평남 인민위원회를 조직했고 김용범, 오기섭, 박정혜 같은 사람들이 조선 공산당 분국을 만들 때도 삼파 역을 맡았습니다. 조만식 선생도 강 소자가 소련 제25군 정치구간에서 유일한 조선 사람인데다가 정치적 식견도 높고 성격도 좋아서 그를 아주 신뢰했습니다. 고당 선생이 45년 10월 하순께 고향에서 잡아온 꿩 두 마리를 들고 강소자를 찾아가서 함께 전국을 논의하기도 했다는 말을 강소자 부인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진 씨는 이어지는 회고에서 소련파 귀국 일진 몇몇은 김일성을 알리는 업무를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동혁, 조기천, 임하 그리고 김세일 같은 문필가들은 평양 역전에서 한글신문을 발행했고요. 인민들에게 김일성 장군을 홍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전동혁은 1945년 10월 14일에 열린 김일성 장군 환영대회에서 김일성이 읽은 연설문을 직접 썼습니다.
소련파 일진이 도착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무렵인 45년 10월 중순경 소련파 2진이 평양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소련에서 사범대학이나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북한 외무성 부상을 지내다 50년대 말 소련으로 돌아간 박길룡 박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정권에 참여해 김일성을 도우라는 소련 정부의 지시를 받고 평양에 도착하니 벌써 김일성 장군이 인민들에게 애국투사로 부각돼 있더군요. 그런데 조만식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과 젊은 층은 소련 군정의 정책과 김일성에 반발하고 있었어요. 나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소련 제25군 정치사령부에서 통역과 내근 업무를 했기 때문에 당시 북한 전국을 잘 살펴볼 수 있었지요. 그때 소련 군정은 조만식 선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썼습니다.
박길룡 박사는 이어지는 증언에서 조만식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소련 군정은 조직 경험이 많았던 조선인을 소련에서 불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련 군정이 계속 회유하고 협박했지만 조만식 선생은 민족과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조만식 선생의 태도를 지식인과 지주 그리고 청년층에서 추앙했지요. 그런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소련 군정은 소련 정부에 공산당 조직과 정치, 행정 경험이 많은 한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북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련파 3진입니다.
제 3진이 도착한 시기는 45년 12월 초순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3진에는 1진이나 2진보다 비중이 높은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이 3진 안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바로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허가입니다. 그리고 해를 넘긴 1946년 8월, 기술자 및 간부가 중심이 된 4진이 도착했고, 한 달 뒤인 9월에는 주로 러시아어 교원들이 중심이 된 소련파 제5진이 입국합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입국한 소련파는 소련 군장의 지시로 김일성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한 작업에 뛰어듭니다. 이를 위해서 소련 군정은 소련파를 당 요직에 배치하는데요. 북한 내무성 부상을 지냈던 강상민 씨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소련군 사령부의 기본 정책은 명예직과 권위 있는 자리는 국내파나 연안파에 양보하고 실권을 지는 부상이나 차관 자리는 고려인이 맡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1948년에 구성된 1차 내각 때 모든 부서의 부상 자리를 고려인이 차지했지요.
내각과는 달리 당 조직에서는 소련파가 단연 두각을 나타냅니다. 다시 강상민 씨의 증언입니다.
조선 공산당 분국이 자리를 잡으면서 6.25가 날 때까지 8도 장군으로 불리던 각 도당 위원장은 대개 고려인이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중앙에서도 조직부장 허가이와 선전선동부장 박창욱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고위관리를 지냈던 고 박병엽 씨도 이와 관련해 1951년까지 소련파가 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했다고 설명합니다.
허가이는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당 조직국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선전부는 역시 같은 소련파인 박창옥과 기속복이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련파 인맥이 당 사업을 관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김일성이 당시 내각과 군대 건설에 치중을 하면서 중앙당 사업은 조직 경험이 많았던 허가이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소련파 입국으로 소련 군정은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하지만 소련 군정의 이 같은 노력은 곧 암초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진영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듣는 북한 현대사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